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의 답은 없나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우리의 대답은 주님 그물에 고기가 없습니다. 배에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들의 경향은요 예전의 습관과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지는 모습들, 뭐 이렇게 좀 작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좀 크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경우들이 좀 종종 있냐 하면은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모습들, 뭐 예를 들면은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잘 믿다가 넘어질 때 보면은 꼭 그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그랬던 모습들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막 술을 막 마시고 하면서 실수를 하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노를 퍼붓고 또 폭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 잘 믿다가 심지어는 뭐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나중에 넘어질 때 예전의 그 모습들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사람은 되었지만 옛 습관은 흔적같이 남아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의 그 습관과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가끔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고 시험에 들면은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던 것이 고기잡이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수고를 하고 고기를 잡아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뭐 3년여간 어부의 일을 또 그만두고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직 감이 오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제2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지리와 고기의 특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는 그들에게 제2의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3년 만에 복귀했다 하더라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그들의 대답은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배 좌편과 우편의 거리가 몇 미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지 방향의 전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우편에 내렸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특히나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로부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늘 이렇게 해왔을 때 이런 결과가 있더라, 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먹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철자는 F-A-I-T-H가 아니라 R-I-S-K 이렇게 씁니다. 믿음이라고 그렇게 읽고는 쓰기는 R-I-S-K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aking risk 해야 되는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라고 했던 것이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뭐 확실하고 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위험의 요소가 있고 미지의 요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내가 붙잡고 발걸음을 한번 내딛어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경험들, 내가 익숙한 삶의 패턴들, 또 삶의 습관들 이런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발을 내딛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저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위대한 사람들 420여 명 중에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390여 명이 아주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뭐 아주 위대한 일을 한, 또 우리가 위대하다고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다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뭐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뭐 에스더나 다 보아도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이들입니다. 상황과 여건, 문제와 한계가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모습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에스더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꿈꾸고 그리는 것은 그들이 영화롭게 되었던, 아주 크게 쓰임받았던 그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실상 굉장히 위험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겪었던 그 인생의 굴곡들을 내 자녀들도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쉽게 나오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은 잘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알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와 고난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삶, 극복하고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는 삶, 또 하나님께서 보신 모습대로 빚어져가고 만들어져가는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역설의 진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발을 내딛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조정하고 맞추어 가야 합니다. 배가 운항할 때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은 키 아니겠습니까? 키를 통해서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 키를 아무리 움직여도 배가 뭐 부두에 정박되어 있다거나 닻이 내려져 있으면은 뭐 아무리 돌려봐야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도를 해석하고 경로를 계획해도 항구에 머물러 있는 배는요 아무런 곳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망망대해로 일단 나아가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미 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미 걸음을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라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 큰 틀 안에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신 것과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걸음대로 또 그 기뻐하시는 길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며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그 해답들이 있고 지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지도와도 같은 것이고요, 매뉴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성경을 감동하시고 쓰신 그 저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지도하신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그 순간 꼭 필요한 깨달음과 지침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깨우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책 하나 툭 던져주시고는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옳은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참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요, 걸어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잘못 갈 때는 그 걸음을 수정해 주시고 또 너무 앞서거나 너무 혹은 뒤로 처질 때는 그 템포를 조정해 주십니다. 나사에서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낼 때 가는 도중에 원래 계획대로만 쭉 간 것이 아니라 몇 번의 수정, 그 궤도의 수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방향의 변화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발사하기 전에 이미 계산된 비행 경로가 있었지만 운행 도중에 예상치 못한 항상 그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그때마다 조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사에서 비행 경로를 계획했을 때 발사할 당시에 있었던 달의 위치를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비행 후에 도착할 쯤에 있게 되는 그 달의 위치를 향해서 계산하고 발사한 거죠. 이 두 가지 요소들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물체가 어느 시점에 어떤 장소에서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여정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도중에 그때 그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우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의 발걸음을 계속 조정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 삶에 어떤 큰 그림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큰 그림을 맞추어가는 퍼즐들은 여정을 그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발견되고 또 조정되어져 간다는 거죠. 현재의 모습과 현재의 환경만 바라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어느 한 시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초대하시는 그 시점,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 내 삶의 좌표와 방향을 계속해서 맞추고 방향의 변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도착점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는 항상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 또 미지의 부분이라고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위치 선정입니다.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지셔닝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그런 훈련들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은, 이런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올바른 곳에 포지셔닝하는 그런 도움과 역할을 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성경 읽었기 때문에 그래 너 성경 많이 읽었네 내가 그러니까 복 줄게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시는 그 위치 가운데 내 자신을 놓아두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인도하심을 얻고 나간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것도 공로주의가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혹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으쓱되거나 혹은 위축되거나,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이게 기도를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따시게 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마음과 나의 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지시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상태로, 아주 보들보들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금식이거든요. 이게 뭐 단식 투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식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우리 자신을 포지셔닝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의 공로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도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포지셔닝 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잘못 가면 그때 조금 바꿔주시고 또 조금 바꿔주시고, 좀 천천히 가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고, 또 너무 앞서가면 하나님께서 또 잠시 있게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피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뭐 지리적인 것뿐 아니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포지션을 하기 원합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어디에 지금 위치 선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면서 지금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초대를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